최고의 여행수다 디비파기.
세상에 고만 당신을 위한 올라운드 폭풍수다 탁수다입니다. 탁피디고요.
네, 하승규입니다.
네. 자, 정말 세상이 좀 미쳐 돌아간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게요. 네. 아, 사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아직까지는 평온한 일상을 갖다가 누리고 있는 중이죠. 뭐 기름값 조금 비싸진 거 빼고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뉴스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저 속이 조마조마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뭐 나올 때마다 어디 뭐 저기 이란을 갖다가 석기시도로 만들겠다는 둥 뭐 핵이 나오니 마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가 그나마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이지만서도 희망의 빛이 쏘이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헝가리 뉴스였습니다.
헝가리.
헝가리. 네.
헝가리도 정부가 엄청난 네. 우파 그렇죠. 극우 정권이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데에는 트럼프의 후광 효과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이번 총선에서 말 그대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네.
190석 정도 중에서 140석 이상이 야당으로 넘어가가지고 정권이 완전 바뀌고 뭐 다행히 이런 쪽 애들이 좀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전 선거 졌다 그러면 뭐 트럼프처럼 뭐 저기 폭도를 몰고 오고
아 그렇죠.
예, 뭐, 네. 이런 일은 다행히 없었고 순조롭게 그냥 정권 이양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 유럽에서 극우 정권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사실 많이 났죠. 극우라고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서도 어쨌든 꽤 많이 우파에 있는 쪽 정당들이 많이 집권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거의 최초로 선거에서 우파 정권이 특히 극우 정권이 날아가는 예가 되었습니다.
야, 요즘 뉴스가 특히나 이제 외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참 잘된 일이네라고 생각될 만한 뉴스가 거의 없었는데 그나마 정말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탁피디님은 헝가리 갔다 오셨어요?
헝가리를 제가 안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옆 동네인 루마니아까지만 가봤고 헝가리를 안 들어가봤어요.
그 저기 탁피디님이 초창기 저서인 스피릿 노트.
아, 예, 예.
거기에서도 맨 첫 장이 루마니아 술.
루마니아 얘기죠.
예, 거기서 네. 이제 시골 동네에서 맛있는 술 얻어먹고 그거 이제 구하기도 힘든 거다.
네, 네.
자랑하는 글을 읽은 게 기억이 납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뭐 둘이서 이거가 내 거네, 네 거네 이렇게 싸우는 것도 많고 문화가 좀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헝가리 여행 사실 많이 가시죠.
네.
유럽 코스 간다 그러면 일단 부다페스트가 거의 빠지질 않고 옛날 우리 몇 년 전에 이제 부다페스트 강에서 한번 유럽
사고가 있었죠.
예, 그런 네. 일도 있었었고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여행으로 간다 그러면 부다페스트 놀러 간다 이러는 이야기는 저도 뭐 주변에서 많이 듣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헝가리에 대해서 뭘 알지 싶으면 또 사실 별로 아는 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자료조사하면서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헝가리가 꽤 작은 나라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예, 예. 예. 일단 면적이 9만 평방킬로미터니까 남한 면적보다도 오히려
좀 작네요.
예. 남한이 그랬구나. 10만이니까.
일단 그건 참 편해. 남한이 10만이어서 딱.
그러니까
그거 기억해 놓으면은 널리 비교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맨날 뭐 우리나라에 뭐 20배니 30배니 이런 나라들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도 있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인구도 매우 적습니다. 한 9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렇게 따지자고 그러면 사실 소국이죠. 그런 유럽의 소국 중에 하나에서 정권 교체가 된 게 그렇게 과연 큰 뉴스인가? 일 수도 있는데
네.
의외로 이게 꽤 큰 뉴스로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외신에서도 크게 다뤄지는 이런 뉴스이기도 합니다.
네.
자, 헝가리 하면은 사실 우리 다들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게 잘 없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헝가리가 익숙해지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헝가리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유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제1순위가 폴란드 아니면 헝가리였거든요.
네.
폴란드 제일 많이 1등이 폴란드고 2등이 헝가리일 정도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일단 인건비 싸고 그다음에 헝가리에서 이제 이런저런 유럽적으로 이제 다 퍼져나가기 딱 좋은 지리적 이점도 있고 등등 이런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폴란드 헝가리가 의외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꽤 높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제조업이 들어갈 때 특히 우리나라 들어간 게 뭐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꽤 첨단 쪽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 교육 수준을 갖춘 노동력이 있는 국가라야 된다. 이것도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헝가리 진출 뭐 이런 것들이 뉴스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면 저는 헝가리에 대해서 나름 갖고 있는 선입견이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읽은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헝가리에는 천재가 많다.
오,
이런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헝가리의 천재들이 언제 태어났냐 하면 1890년대 이때에 집중적으로 와르르 태어나요.
1890년대 예. 19세기 말.
예, 19세기 예. 말에. 그렇게 해서 갑자기 천재들이 왕창 나와가지고 이때 뭐 저기 노벨상 수상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 저기 수도 없이 보셨어요. 신비한 뭐 서프라이즈 이런 데서 폰 노이만도 헝가리 사람입니다.
아, 폰 노이만 컴퓨터의 예. 아버지.
컴퓨터의 네네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개념 그 자체를 갖다 만드신 바로 그분이죠. 아, 1960년대에 위그너라고 하는 분이 역시 폴란드 출신으로 아니 폴란드라 헝가리 출신으로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노벨상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 하나가 묻습니다. 아니 그 당신 나이 또래 헝가리에 왜 이렇게 천재들이 많습니까? 그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글씨 초문인데요. 헝가리 출신으로 천재라고 할 만한 사람은 폰 노이만 한 명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 말에 뒤집어 보면은 사실 그 당시에 천재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때의 별명이 화성인이라고 그랬었어요. 저거는 틀림없이 화성인이 지구에 와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저렇게 이제 거의 탈인간급, 인간 초월급 인재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헝가리가 뭔가 화성인들이 집중적으로 씨를 뿌린 곳이다.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냐 그랬더니만 그때 그 중에서도 또 유명한 천재 몇 명이 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시스템이 좋은 거 아니냐. 또는 여기 헝가리에서 나온 인물들의 이제 천재라고 일컬어진 애들이 유태인들이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헝가리와 하기보다는 유태인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옆에 폴란드에도 유태인들 엄청 많고 그 근처에서도 동유럽에 원래 유태인들 많잖아요.
많이 살죠.
예. 그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유독 헝가리에서만 이런 천재들이 많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나름 이제 한동안 몇십 년 동안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노벨상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이제 이번에 오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노벨상으로 문학상도 있고 경제학상도 있고 합쳐서 15명이라고 합니다.
아, 15명이요?
예. 과학적으로만 13분이 받았다라고 그러고요. 뭐, 노벨상을 안 받았지만 천재인 뭐, 폰 노이만 이런 사람들도 있고, 수학자들 중에서도 이때 당시에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노벨상 받는 것도 참 운때인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살아 생전의 업적을 인정받아야 맞아. 되고, 죽은 네. 다음에 아무 소용없고.
네. 또, 아주 우연한 계기로 해서 확확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노벨상 아 이거 잘못 줬는데 후회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요.
네네.
어쨌든 여기에서 나온 과학자들이 나중에 맨하탄 프로젝트 원자폭탄 만드는데 여기에 우르르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큰 활약을 하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역시 폰 노이만이 제일 대표적이죠. 자 그런 이런 국가이다 보니까 게다가 이거는 이제 20세기 이후의 일이지만서도 옛날 저기 뭐 중세 근대 이때의 헝가리다 그러면 특히 이제 근대 이전의 헝가리는 뭐 사실 꽤 유명한 중세 동유럽의 최강 국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얘네들이 오스만 투르크가 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유럽의 수호자는 헝가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최전선에서 막아내는 이런 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헝가리는 역사적으로도 무게감이 아주 충분하고 그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이렇게 천재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들을 만큼 이렇게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나 인적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이런 나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다 털리고 이후로 이제 소련의 수많은 동유럽 위성 국가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때 이제 공산주의
그렇죠. 네. 뭐 동독 서독 뭐 저기 동독부터 시작해서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전부 다 소련 위성 국가에 대한 시절. 그 위성 국가들 시절에 탑이 헝가리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굴라시 코뮤니즘이라고 헝가리 제일 대표적인 음식이 굴라시잖아요.
그 이제 다 섞어찌개 같은
그러니까,
그런
육개장 같은 거.
네네네. 맛있어요. 우리 입에 잘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갔을 때 그냥 야채 수프라고 파는 불구죽죽한 수프. 근데 그거 원형이 다 굴라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 그건 이제 헝가리 대표 음식이다 보니까 헝가리의 경제 체제를 갖다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굴라시 공산주의다.
아,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그거. 예,
그런 표현을 예. 많이 했죠.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던 거.
그 동네에 저기 그 비슷비슷한 그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 성장률이나 뭐 국민들의 삶의 생활 수준 이게 제일 탑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유럽으로 현대 유럽으로 넘어왔어서도 중부 유럽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갈 정도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갔단 소리죠. 그만큼 이제 해외 자본들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꽤 잘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쪽 동네에서 좀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로 그 바로 밑에 있는 루마니아잖아요. 루마니아가 꽤 가난한 나라로 유명했고 스피릿 로드를 봐도 엄청 가난한 나라 같이 보여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루마니아가 헝가리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 정도라고 그러고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진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물가. 인플레이션이 뭐 20% 30%를 왔다 갔다를 하는 바람에 나라 살림이 엉망진창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오르반을 갈아치웠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다 그러면 어떤 뭐 한 나라의 국가의 뭐 경제 실패 뭐 그로 인한 정권 교체 요까지만 보면은 뭐 어쩌면 아주 전형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뭐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는 있겠는데 아마 여전히 많이 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 다니고 이러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런 나라한테 졌다는 거는 헝가리 경제선 이제 저는 약간 받아들이는 게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뭐 안 가봤지만서도 대충 느낌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게다가 부다페스트 여기는 여러분들 저기 헐리우드 영화를 보시면 거의 안 나오는 때가 없습니다. 머지간한 스파이 영화에서는 부다페스트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그 유성한 감독의 베를린이라는 영화 그것도 결국에는 부다페스트 가서 찍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구나. 예. 왜냐하면 헐리우드의 대형 스튜디오가 부다페스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로케이션을 한다라든가 스튜디오 작업을 할 때도 부다페스트 스튜디오에서 영화를 많이 만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프로젝트 헬메리도 스튜디오 작업은 헝가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뭐 우리 여기서 찍다가 뭐 길거리 찍을 일 나가 있으면 뭐 어디 갈 필요 뭐 있나 부다페스트 여기도 너무너무 예쁜데 그래서 이제 맨날 사진 들고 와가지고 뭐 미션 임파서블이나 이런 유의 스파이 영화들 있잖아요. 거의 뭐 100%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공산권 국가 이제 그 느낌 내기 좋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옛날에 독일 베를린 뭐 이런 느낌 내기도 좋고 하니까 이제 다른 데보다는 촬영비도 덜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부다페스트에만 찍겠죠.
예. 네. 게다가 또 뭐 저도 영화로만 봤습니다만 영화로 봐도 때깔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이 동네는. 그런 동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번에 날아간 헝가리의 권력자 이름은 오르반입니다.
오르반.
예, 빅토르 오르반이라고 하는데 이 아저씨는 소련으로부터 이제 독립할 때 동유럽들이 쫙 나올 때 이때에 유명한 선동가, 선전가로 민주화 운동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거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 전대의장쯤 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대중 연설을 통해서 슈퍼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력을 가지고 나중에 정계에 진출을 해서 한 방에 총리까지 쫙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몇 년 못 가고 그럼 그 다음 선거에서 져가지고 1기는 뭐 4년 하고 난 다음에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절치부심. 아 이거 이런 걸로 안 되겠다. 더 이제 확실한 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때에 이제 다음 선거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데 그때의 선거 참모로 미국에서 온 아주 유명한 참모가 하나 붙습니다. 이 참모가 미국 공화당 쪽에서 선거 운동을 갖다가 계속 이제 지도를 해주던 유명한 선거 컨설턴트인데 이 아저씨가 미국 공화당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갖다가 컨트롤을 해줬냐 하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한테 선거 코치를 해줍니다. 네타냐후를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죠. 네타냐후가 오르반한테 소개시켜줘서 아 그럼 이제 이번에는 헝가리를 한가 볼까 해서 또 헝가리를 가서 여기에서 선거를 이기게 만듭니다.
약간 뭔가 선거계의 히딩크, 어둠의 책사 약간 이런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죠. 이래가지고 얘가 나오는데 선거 전략은 우파 애들이 잘 하는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국민들한테 먹힐 만한 소재를 갖고 와서 그걸로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폴라라이즈, 양극단화 하라, 극단화 하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요게 달리 말하면, 대상을 악마화 하라.
우리말 표현은 갈라치기.
갈라치기. 갈라치기를 잘 해야 된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코칭을 해줘요. 근데 사실 뭐 갈라치기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잘하는 애들 몇 명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우파들의 공통적인 어떤 언어군요. 그러니까.
저도 요번 얘기하면서 알았는데 폴라라이즈, 양극단화한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이런 전략이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하다못해 우리 동네 뭐 준석이 같은 애들도 하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잘 해야 되는 거죠. 잘한다라는 말은 선거에 이길 수 있게. 근데 얘는 선거에서 말 그대로 그 이후에 대승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경제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참에 이런 갈라치기 이제 확실하게 잘하는 이런 애가 나와가지고 선거운동을 쫙 몰아붙이니까 이겼어.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전에는 반소 운동, 헝가리 민주화 운동 이걸로 해서 총리됐던 애인데 요번에 2기 때부터는 애가 이제 삐딱선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확실히 우파. 아, 난 이제 우파야. 이제 완전 난 갈아타기 했음. 해가지고 이제 과거를 잊어주세요. 1기 때 2기 때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우파의 전형적인 노선들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헝가리에서 그러면 갈라치기를 하려면 뭘로 갈라치기 하지? 인데 제일 쉬운 게 있죠. 유럽에서는. 제일 쉬운 거? 이민자.
아, 이민정책.
이민정책.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외국인들한테 대해서 적대적으로 제노포비아 이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유럽 다른 유럽들 보니까 저 봐라 저 난민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냐. 저 독일 저 뭐 쑥대밭 됐다야. 영국 프랑스 봐라. 헝가리는 또 이 민족적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나라잖아. 마자르족의 나라. 이런 나라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군부를 떼고 나면은 이게 너무 잘 먹히는 나라의 토양이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우리는 뭐 난민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린 절대 안 받는다. 그렇죠. 아니 저기 이거 다들 뭐 난민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래서 할 수 없이 받는 거 아니냐. 이 우리 EU로 다 묶여 있는데 네 혼자 안 받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아 우리는 안 받아 하면서 루마니아에서 자꾸 건너면 어떡할래. 그래서 트럼프 되기 전부터 루마니아와의 헝가리와의 사이에 국경에다가 장벽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국경 장벽을 쳐요?
국경 장벽을.
유럽 국가인데?
네네. 이런 거를 치고 왜냐하면 난민을 막아야 된다.
어디와의 국경에?
루마니아 쪽에.
루마니아 쪽에. 네.
이쪽에서 건너온다 이거죠. 근데 이런 정책이 있기 전부터 아니 난민들 입장에서도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지 뭐, 아니 헝가리까지 갈 생각 별로 없었는데 인데다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막고 그러니까 실제로 헝가리 쪽으로는 난민들이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난민이라는 건 이제 아랍 쪽 시리아 난민 뭐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흑해 쪽으로 진입을 하면은 루마니아에 상륙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맞아, 맞아.
배를 타고 왔을 때. 네.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는 사실 내륙 국가인데 루마니아와 국경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루마니아 쪽에서 헝가리 쪽으로 들어가면은 서유럽으로 넘어가는 1단계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도 우리라고 이렇게 받고 싶어서 받는 줄 아냐. 그 누가 그렇게 자꾸 하면은 좀 우리도 많이 곤란하다 야 이러는데 끄떡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것도 갈라치기니까 우리는 아니 또 오르반 정권의 자랑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렇게 난민을 철저하게 막는 걸로 우리나라 발전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뭐 명분상으로도 좀 뭐 그쪽 입장에서는 말이 될 수 있는 게 헝가리가 그러니까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옛날부터 유럽의 관문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의 관문 역할을 내가 다시 한번 하겠다. 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유럽과 그다음에 이제 터키의 입김이 닿는 국가들이 뭔가 서유럽 쪽으로 가려면 지나가야 하는 길목. 이게 헝가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요게 이제 제일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 국내 내부적으로도 오르반 얘가 이제 다시 총리가 돼가지고 권력을 갖다가 잡았으니까 이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아주 많은데 1번이 언론자가 그렇게 해서 이 언론자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걸 보니까 너무 익숙해. 우리 저기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온 동네에 이진숙을 갖다 다 꾸려. 네. 그렇게 해서 거의 뭐 100%의 언론을 갖다가 다 대한민국 방통이 화시켜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이제 헝가리에서도 나름 언론이 있다 그러면 이 말려주기 고사 작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저히 못 버티도록